고린도후서 39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8번째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함 2장 12절부터 3장 11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다루며 3장 12절부터 7장 16절에서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다룹니다. 이 서신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부분이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한 부분보다 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역보다 사역자들을 더 관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 우리 자신을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하는 어떤 것보다 그분께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나 세속적인 세계에서나 모두 사람의 어떠함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더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일이나 사역을 주목할 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존재는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일꾼이나 사역자들보다는 일이나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는 우리의 어떠함을 더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를 주의하시며 우리가 어떤 부류의 생활을 사는가를 주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먼저 신약의 사역을 제시한 후에 그는 계속하여 이런 탁월하고 놀라운 사역에는 뛰어난 생활을 가진 뛰어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더 관심하신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일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가 하는 일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행함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함은 함께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둘 뿐 올바른 사람의 존재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유일하게 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하는 일과 조화를 이룰 때뿐입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의해 일함. 6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일종의 접속을 가리킵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들 자신을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주님의 새 창조를 위해 화목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로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까지에서 그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에 충분하고 모든 것에 성숙하여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어떠한 대우에도 견딜 수 있으며 어떤 환경도 다 감당하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어떠한 기회도 붙잡는 생명으로 사역했습니다. 이것을 읽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이지 내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다. 나는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이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자요 동역자이며 심지어 사도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도들은 모든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할 바 신뢰요 본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자신을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긴 바울이 사역자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약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는 우리의 존재보다 우리가 하는 일을 더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격이란 일을 위한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로 존재를 위한 자격입니다. 6장 1절부터 7장 16절까지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모든 것에 적용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에 충분한 능력이나 모든 놀라운 은사에 의해 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그들의 관심을 능력이나 은사들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개 박사가 능력 있는 설교자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오, 아무개 박사는 아주 은사 있는 분이랍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명이나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된 능력이 없는 자들이 능력 있는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주제 넘은 방법으로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묶느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은사들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용되는 은사는 기적적인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능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말하는 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고린도후서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당신은 바울의 관심이 생명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7장 16절까지에서 우리는 그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봅니다. 신약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은사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데 달려 있습니다. 물론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이라는 말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구절들에 포함된 것을 상고한다면 그들이 묘사하는 것이 참으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18가지 자격과 세 그룹으로 된 항목과 일곱 뿌리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방면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그 자격 가운데 철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 언약에 합당한 사역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18가지 자격과 세 그룹의 항목들을 소유해야 하며 일곱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의 사역을 위해 그분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바울은 사도들이 서로서로 함께 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그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화목됨.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당하게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5장 끝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사역, 즉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사역을 위임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화해에 대한 매우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해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강이 없었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증오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분께 화목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증오가 없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신약에 있는 화목의 완전한 의미와는 너무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과 같은 화목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화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여러 권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화목의 사역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믿는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임을 지적하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5장 마지막 구절인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됨을 봅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의 일이요 의가 되는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금빛일 수 있지만 순수한 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할 확신이 있습니까? 참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실행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농담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당신이 농담할 때 당신은 그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에는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립의 위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보된 화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화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렬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다리면서 당신은 아주 불쾌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사실상 당신은 극도로 마음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당신은 육안에 심지어 성질안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되돌려놓는 화목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린도후서 5장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화목이 하나님 안으로 되돌려지는 것이라는 이해를 가졌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장에 있는 화목에 대해 이렇게 이해했었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실제로 화목에 대해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왜 6장이 5장의 연속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사역을 위임받았다고 말합니다.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그분과 하나됨. 화목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단지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분 안으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온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와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문제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은 아내가 그 남편과 하나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단체적인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바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은 그분과 섞여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는 하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거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섞여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하나되는 이 놀라운 성경적인 관념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되돌려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까지 우리는 화목의 사역, 즉 바울에게 위임했던 그 사역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이고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것을 보면 우리는 5장의 마지막 부분과 6장의 첫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이미 지정한 바와 같이 6장 1절의 시작에 있는 접속사, 그리고는 6장이 5장 마지막 부분의 연속임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화목에 대해 낡고 제한된 여러분의 관념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은 종교서적이나 영적인 서적을 연구하여 화목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화목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지는 것이며 화목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사역이라는 화목에 대한 새롭고도 온전한 이해를 취할 것을 격려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그 믿는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많은 특별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그들은 그분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많은 항목에 관해서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함. 사도들은 화목의 일과 사역을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과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다릅니다. 남편을 위해 음식을 요리하는 아내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남편과 함께 요리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그녀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려 하면 그녀는 아마 당신을 위해 내가 요리할 테니 그냥 두셔요. 부엌에 들어와 나를 귀찮게 굴지 마시고 음식이 다 될 때까지 앉아서 쉬셔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더 좋아함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좋아할 뿐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이 땅에서 일하는 동안 주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주님 안으로 화목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안으로 화목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을 그분 안으로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그분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도 결코 그분 안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치밀함은 우리가 한 일의 결과로 측정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그분께 가까이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또는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어디에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다른 이들을 그분 안으로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 6장 1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간청함은 5장 2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화해의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은혜는 생명주는 영이 되사 우리로 부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부활 안에 있는 과정을 거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도록 우리 안으로 이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의해 죄인의 계수였던 다소의 사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선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이끌어옵니다. 6장 1절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어떤 산만한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분께로 다시 이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구원. 6장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가라사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어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되어야 할 때를 가리키며 그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은혜로 받으십니다. 문맥에 의하면 이 구절에 있는 구원은 화목을 가리킵니다. 화목은 실제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화목을 말하며 6장에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6장 2절에 언급된 구원은 사실상 화목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화목되었을 때에만이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단지 부분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 완전히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확증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완전히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사는 사람의 본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